제가 목사가 돼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 관한 것, 성경 사본에 관한 것,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많이 읽고 번역해서 이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설교가 무엇인가. 사실 어저께도 파이프 목사님의 책 하나 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목이 설교에 대한 겁니다. 설교. 설교가 뭔가. 설교의 열정인가 희열인가 아마 그런 책이에요. 설교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목사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읽는 책이 설교. 설교가 뭔가. 그걸 읽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요. 저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설교에는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나 아니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들이 늘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을 얼마를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뭔지 그거를 설명해서 풀어주는 강해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해왔어요. 또 어떤 설교가 있냐?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이 뭔가 성경에 그 뜻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이와 같은 이제 설교도 있고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즉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오늘은 제가 한 구절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그것도 아니고 한 절의 일부분을 떼서 그걸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6달 정도 사도바울 이제 맥잡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세 번 선교여행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선교여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도착했냐. 14절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의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늘 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치리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율법과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의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는 15절 가서 보니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회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혹시 할 말이 있으면은 그럼 우리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나서서 1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의 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탈출하고 탈출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또 다시 이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400년 하다가 그 뒤에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를 지금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왕으로 주셨어요? 사울을 가장 먼저 왕으로 주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시냐?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택하시고는 하나님이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를 폐하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자신이 없고요. 예, 아마 우리 형제 자매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다윗을 이렇게 찾아내고는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성취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 친위자들과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매달고 그분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돌무덤에 가두어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돌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29절에서 30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다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한 이런 걸 들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을 지금 전파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메시아고 바로 그분이 죽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 보니까 33절에 시편 2편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35절 가서 보니까 시편 16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이 돼 있다. 시편 16편 10절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대언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그 대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 회중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윗이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윗은 2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힌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 대한 총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살던 그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자기 세대를 섬기다 주님께 가는 베스트 성도가 되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베스트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세대 21세기 여기 대한민국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맞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섬기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베스트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 한 구절을 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마 지금까지 뭐 저는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아마 수백억 명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결국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자그마치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70억 명.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살고 저 북한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 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꼭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짐승은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천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꾸준히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묘비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919년에 태어나서 80세를 살다가 1999년에 이제 죽었다. 그럼 여기 홍길동 이렇게 쓰고 어떻게 했어요? 1919에서 1999. 1919에서 1999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산 80년이 요 에서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가 산 80년이 1919에서 어디요? 1999. 그렇죠? 하이픈 요거 하나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묘비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하이픈입니다. 요거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묘비에 남길 글을 직접 자기가 남기기도 하고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가장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오스카 와일드의 글이에요. 그 오스카 와일드의 묘비 명예는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의 묘비 명입니다. 묘비에 기록된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1919에서 1999 요거 하나 적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그래도 태어났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거기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 성도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게 시험인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 시험을 이제 치렀습니다. 15명이. 또 여기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청장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좀 인생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도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다. 이 life, 인생은 영어로 very precious한 거예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왜 귀중하냐? 제가 조금 아까 설교 시작했잖아요. 그 시간은 다시 안 옵니다. 그 시간은 다시 안 와요. 그래서 그 1초 1초가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 이제 뭐 제대로 살아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완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죽는 걸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집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어린 학생이든 또 청년이든 청년부 청장년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인가. 여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골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기 세대를 섬기고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세대를 섬겼는가? 자기 세대를 섬겼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이제 가서 살펴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상을 구속할 메시아, 그 메시아 계보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메시아 계보의 시조가 되는 사람. 물론 아브라함도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아담도 시조라고 할 수 있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와야 되냐?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 그렇죠? 왕이래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메시아 계보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 가서 살펴보니까 1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호칭을 부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호칭,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윗이 메시아 계보의 시조가 된다고 한 이런 사실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 놀라운 다윗, 이 놀라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세대를 섬겼는가,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세대를 섬기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베스트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아침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세대를 섬겼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세대를 섬겼는지 다윗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경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 유다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다의 베들레헴, 베들레헴 유다의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이 7명이나 있어요. 막내가 됐어요. 막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이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여기서 가족이 아마 기쁨이 되고 이런 그 아들로 이제 태어났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내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구나 메시아 계보의 시조가 된다. 이런 거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베들레헴의 그 조그만 그런 마을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형들도 다 있는데 막내 아들로 지금 태어나서 뭐 특별히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이거 뭐 아무것도 뭐 지금식으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아이로 양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실하게 양들을 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해가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환경 이런 걸 보면서 하프를 켜고 음악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가서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목동 생활하면서 양들을 치면서 한여름에 저 밤에 저 반짝이는 저 별들과, 그렇죠? 이런 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말도 할 줄 알게 하시고, 생각할 줄도 알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할 줄도 하시고, 도구를 만들 줄도 하게 하시고, 농작을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이거 뭐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두시고 이렇게 멋있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깃딧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깃딧이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저 하늘에 있는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God is so great. 너무 위대하다는 거. 이 인간에 비해서 이런 것을 젊어서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양을 치다 보면 짐승이 나타납니다. 늑대도 나타나고, 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사자도 있어요. 그 사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악한 짐승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 기술을 연마했냐, 무림매 사용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연마했어요. 무림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긴 줄이 있고 요 가운데쯤에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천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 여러분 저거 계란이 아닙니다. 이게 돌이에요, 돌. 이걸 해서 이렇게 돌려갖고 빙빙 돌려갖고 탁 하고 던지면은, 그러면 뭐 사자든 뭐든 하여튼 이마에 꽂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겠어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만 차례 연습을 해서 저기 나무든 뭐든 해서 연습을 해서 던져야, 그래야 가서 딱 거기 맞잖아요. 그렇죠? 딱 필요할 때 사자든 뭐든 나타나면 딱 돌려갖고, 그래갖고 맞춰야, 그래야 양이 죽지 않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서 말 그대로 무림의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 자,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형 세 명이 지금 사울과 함께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고,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이런 모든 걸 알아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싸움이 벌어지냐,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자그마치 키가 3미터가 되는 챔피언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영어 가서 보시면 여러분 챔피언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챔피언 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나하고 대결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그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 온 군대가 혼비백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미터짜리, 그렇죠? 이 3미터짜리 거인이 창을 들고 나와서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진영에 가서 봤더니 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일을 보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큰형한테 들켰어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양이나 지키지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너가 낄 때가 아닌데 왜 끼느냐. 그렇죠? 그럼 왜 구경하러 여기 왔느냐고 막 핀잔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형이 그런 거예요. 큰형이. 여러분 7명, 8명이니까 아마 큰형이 10살, 15살은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아주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이렇게 능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 사울이 보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입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걸어보니까 도저히 이거 입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무엘상 여기 17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매끄러운 돌 다섯 개, 아까 봤던 그 계란처럼 생긴 그 매끄러운 돌 다섯 개, 그거를 이 보따리에게 넣고, 그래서 목자가 차고 다니는 조그만 보따리에게 거기다 넣고 무린 매를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골리앗이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한번 저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골리앗이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저 지금 3미터짜리가 저 창을 들고 저러고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지금 무림매를 가지고 지금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막대기를, 내가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너가 나를 개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개냐 그러잖아요. 내가 개냐, 개 쫓으려고 내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17장 45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만군이라는 건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도 한두 개 군대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 군대들의 주, 이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땅 모든 백성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칼이나 창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런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능멸한 이런 싸움, 이런 싸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이 무림매 수만 번 더 던져서, 그래서 명중시키던 그 무림매 그걸 딱 던져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이 즉시 쓰러져서, 그렇죠?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이나 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이 너무나 이 청년이 귀중하니까 그를 자기 곁에 뒀어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간 왕좌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이후부터,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7, 18 정도 됐어요. 그 이후부터 다윗이 30살이 될 때까지 12년, 14년 동안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자기 딸들까지 동원을 해서 사위로 참고 그리고 그 사위를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죽이 이런 장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음 속으로 내몰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의 삶에서 생기다 보니까 사무엘기상 20장에 가서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이 돼 있냐. 자기의 처남이죠, 요나단. 자기 처남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죽음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음 일보 직전. 그렇죠? 이런 삶을 무려 얼마를 살았어요? 12년, 1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12년, 13년. 이렇게 사는 가운데 미치광이 흉내도 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떤 시를 썼냐. 56편 시편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뭐라 그래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12년 13년 동안 매일같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매일같이 삶이 죽음 일보 직전의 그런 삶이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내가 그 흘린 눈물을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병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낱낱이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장인에게 12년 13년 동안 장인이 벼룩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듯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참 엄청난 그런 시편.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시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시편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왜 그러냐? 이걸 지은 그 다윗이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그런 삶을 13년을 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만 서른 살에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국을 정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말년에 가서는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시편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지어주고, 만 70세가 돼서 자기 세대를 섬기고 구원받고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꼴이 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기면서 산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편 23편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주의 집에 영원히 산 이 다윗의 모든 체험을 요약한 그런 시편이에요. 자, 70년 동안 자기 세대를 섬기며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자기 세대를 산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 그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부모들이 반드시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돼야 자기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꼴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골리앗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무지무지 연습을 했어요. 무지무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아이들 뭐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결코 내 세대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인생에 수십 차례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고난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니까. 매일같이 삶이 죽음 일보 직전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이 죽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살펴보니까 내게 유익이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난당할 때 불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탓하냐. 좌익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과 유익이 내게 유익한 그런 고난의 유익이 내게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래야 이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세바 하고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51편 아름다운 그 회개의 시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이 무슨 내용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용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고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을 제가 짓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께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걸 지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 말씀 표현에 따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렇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다윗이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세대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계보의 시조가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그의 삶에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 지난주에 제가 만 60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수명이 짧을 때는 만 60 살면은 성공했다. 그렇죠? 큰 잔치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생일이라는 걸 지키질 않습니다. 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날도 나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카톡에 어떤 분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편지를 처음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한 두 달 전쯤에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꼭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장로교한테 이거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침례교로 또 옮겨갔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뭘 또 잘못을 해서 침례교의 또 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목사님 설교와 이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자도 하고 좀 카톡도 하고 그러고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럼 뭐 잊고 이제 지냈어요. 카톡 같은 거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생신을 축하한다 뭐 그러고선 또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나. 우리 가족들은 이분이 이제 온 다음에 우리 아이들 다 해서 해피 버스데이 딱 그게 끝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게 오고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일하고 있는데 오후 3시, 4시쯤에 돼서 이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생일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달려가서라도 좀 축하를 해주고 싶다 그러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60세, 제 아내도 이제 60세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데 제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하여튼 많이 이제 늙어서 여러 군데가 이제 아픕니다.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반공포로로 이렇게 거제도 반공포로가 돼서 석방이 돼서 이 땅에 혈혈단신 이 남한 땅에 우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도 못 보고 할머니도 못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삼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 이 남 땅에 이제 혼자 남으니까 무일푼이야 여러분 아시죠? 무일푼. 무일푼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봐야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보내시다가 제가 어릴 때 과거에 본인이 이북에서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성경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지런하게 이제 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저희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천한 그런 직업들 거의 다 해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이제 오랫동안 다니시고 장로로 시무하시다가 늘 성경말씀 읽으시고 1년에도 몇 차례 성경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독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를 불러서 늘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은 이제 공학 박사가 됐고 한 사람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감리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경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부흥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주일에 또 토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모임이 있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모든 예배 다 참가했습니다. 만 23살에 캐나다에 유학 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듣지도 못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전 그다음에 오후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모든 예배 참여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참여하고 또 얼마 안 되지만 그 받는 돈 하나님께 떼어서 헌금했습니다. 25살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구영재 선교사님을 통해 종교와 복음의 이제 차이를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정적으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천주교 연구를 했어요. 이단 연구를 했습니다. 창조와 진화 연구를 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교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성경 자체를 연구했어요. 프로테스탄트 성경이 있고 천주교 성경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결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발간돼서 온 세상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을 구원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거를 자그만치 30년 동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초판을 냈어요. 그 뒤 지금까지 다섯 번 교정을 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그러니까 번역하고 그다음에 교정까지 다 따지면 27년 8년을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20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위엄, 영어로 위엄이 마제스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마제스티 판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계속 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로 이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이것이 성경에 가장 근접하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soul liberty.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장 많이 침례교인입니다. 왜 침례교인이냐? 미국 사람들의 정신하고 맞는 거예요. 헌법 정신하고 맞는 거예요. soul liberty. 그래서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주는 이와 같은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런 가운데 펜사콜라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목사 안수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승리해 보려고 승리 침례교회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고 한 5, 6년 이제 절망 가운데 있다가 2008년부터 아,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랑 침례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 침례교회 8명인가 하여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지난해 9월에는 여기 대지 천평에 있는 여기 사랑 침례교회 서창 캠퍼스를 120억, 130억을 들여서 이게 짓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단이다, 뭐 이단성이 있다 하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 생에 한 번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개혁성경이 사탄성경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성경이 이 개혁성경인 제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은 성경이 개혁성경인데 개혁성경이 사탄성경이다. 그럼 사탄이 저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어요. 개혁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누가 나올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하지도 않은 그런 그 넌센스 이런 발언을 가지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이단이다 뭐다 이제 하는 그런 악한 일들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결국 올해 9월에는 한 교단이 소명교회도 한 번도 주지 않고 이단이라고 아예 정죄를 하고 하나는 3년 동안 살펴보고 이단성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또 한 군데는 이단성 조사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겨서 도저히 내가 본 미국 사회, 내가 본 미국 교회, 내가 본 미국 헌법, 내가 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이거상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8년 지난해 4월부터 애국 강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기간에 어떤 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전에 예배당을 짓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목사가 정치 발언해서 비난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다가 못 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될 테니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대로 나가실 분 나가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해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제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제가 수십 차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번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 봤습니다. 많은 정치가들 봤어요. 또 미국 장로교회 가장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이 성경과 정치 책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자그마치 서른 번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애국활동을 이제 해오고 이런 가운데 지지난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목회자들 한 1,500명 앞에서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이런 뭐 연설, 뭐 설교 비슷하게 했는데 보니까 한 1, 2주 사이에 한 40만 이상이 봤더라고요.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서 보니까 김문수 지사 강연 150만 이상 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행한 이 애국 강연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 사람이 접촉을 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0만 이상은 어찌서는 우리가 계모하는 그런 일을 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사람들 앞에 그렇죠. 선한 행위를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니 뭐 이런 거 해서 또 친일파 목사라는 낙인도 찍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욕과 수모를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묘비에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 세대를 섬기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꼴이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백성 이 세대를 섬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킹잼 성경이 뭐 이단 성경이다, 킹잼 성경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풍토를 내가 고쳐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번 주에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청원 서명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오픈을 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역본들을 비교한 뒤 역사적 데이터와 우리 양심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어요. 그 무한 성경을 가져와라 얘기하면 저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풍토, 이거를 고쳐놓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이 세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년에 성경 교정판, 마제스티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간하게 되면 좋은 성우, 남자 성우, 여자 성우를 써서 전체를 낭독하고 성경 무료 앱을 만들고 읽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유튜브, 그 다음에 또 PDF 파일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무료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가는 것이 제가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꼴이 나는 그런 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지역에 신약성경에 따른 교회를 설립하는 거,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있는 한 그 일을 추진하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갈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내외에서 좋은 지도자들 이제 발굴하고 양육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좋은 아이들, 목사가 될 소양이 있고 사모가 될 그런 소양이 있고 선교사가 될 그런 소양이 있고 발굴해서 미국에 보내서 다 공부시키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지금까지 강의하지 못한 그런 신구약 성경의 그런 책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 나머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을 마무리할 겁니다. 성경 질문들 다 Q&A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존 파이퍼 팟캐스트 등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이제 발굴할 겁니다. 그리고서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삶을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갈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를 그 시대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나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족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명예물을 가져 소용없어요.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저같이 별볼일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21세기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대를 섬겨야 되냐? 내가 속한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이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과 같이 신약의 바울과 같이 16세기의 말틴 루터와 같이 이 세대를 열심 있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이렇게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신실하고 선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가 내게 주어 맡겨서 치리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좀 큰 일이 있고 조금 작은 일이 있어요. 목사 좀 크고 그 다음에 성도 작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고 그 일을 내가 이 세대를 섬기며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 그 다음에 7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찬송가를 하나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찬송가인데 저 보이시죠? 제목이 섬길수록 귀한 주님. 우리 영어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목은 The Longer I Serve Him. 예. Since I started for the kingdom.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발걸음을 뗀 이후로 Since my life he controls. 그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신 이후로 Since I gave my heart to Jesus.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이후로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제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하고 귀중한 분이 되십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께서 내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그래서 매일이 천국이고 내 마음엔 기쁨이 넘쳐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제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제게 더 달콤하고 귀중한 분이 되십니다. Every need he is supplying. Plenteous grace he bestows.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Every day my way gets brighter. 그래서 매일 내 길이 점점 더 빛이 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매일같이 그분이 더 내게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그래서 매일이 천국이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영어로 다 들으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이 영어 제목은 The Longer I Serv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nger I Serve Him 돼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유튜브에 가셔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여러 사람이 불렀어요. 누구 걸 들으셔야 되냐? 최명자 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혼이 노래에. 그래서 최명자의 여기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주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되는 거예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섬기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꼬리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고통이 임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지나간 길 나를
마쳤습니다.